6. 남편과의 다툼. 평화의 인사 건네기. 평화를 이루는 일상의 일. 낮에 무언가 가지러 집에 들른 존호성과 다투었다. 나는 이것을 논쟁이라 부르고 싶지만 이 단어는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차분하게 토론한 것인 양 너무 이성적으로 들린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면서 침착한 전문 부부 상담사가 뿌듯함을 느낄 말 같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 대부분의 경우 정말로 그 자체가 문제라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 정체성, 소망을 두고 논쟁한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딸을 사랑할지에 대해 아이에 대한 책임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논쟁하고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적 한계와 깨어진 이 세상에서 심지어 깨어진 우리 가정에서 아이가 겪어야 할 어려움에서 아이를 구해주지 못한 우리의 무능을 슬퍼하고 있었다. 우리는 날카로운 어투, 누가 누구의 말을 끊었는지, 얼마나 자주 그러는지, 어제 남편이 지나가는 도로 던진 말, 오늘 아침 나의 표정 등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가정생활에서 반복되는 이러한 행동 양식은 인내심을 가지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나는 당신이 오늘 하루 바닥에 셔츠를 던져 놓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300번은 바닥에 셔츠를 던져 놓았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혹은 좀 더 쓰라린 예로, 나는 오늘 당신이 나를 비판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다. 비판의 패턴, 즉 스치듯 건네는 말 한마디가 나의 죄와 상처와 자기 방어의 패턴과 언제나 마찰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오늘의 다툼이 결혼 생활의 위기는 아니다. 심각한 배신이나 거짓말이나 스캔들은 없었다. 이 다툼은 우리의 방관하에 계속 쌓여온 일종의 습관적 분노 때문에 생긴 엉덩이 밑 가시 같은 것이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로 시작한다. 나는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그는 이를 무시한다. 내가 너무 자주 큰 소리로 짜증을 내다 보니 이런 과정이 일종의 패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빈정거리는 투로 말을 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된다. 결국 누군가 혹은 양쪽 모두 소리를 지르고 방을 나가 버린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은 별로 크지 않다. 다시 말해 서로에게서 멀리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신경전을 벌인다. 나는 큰 소리로 한숨을 쉰다. 그는 컴퓨터를 켠다. 누가 먼저 칼을 내려놓나 지켜보면서 기다린다. 칼을 내려놓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순간만큼은 그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용기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돌처럼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사실 나는 누구와도 잘 어울린다. 보통 갈등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는 시험은 대부분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과의 사이에서 내가 피곤하거나 두려움을 느끼거나 낙심하거나 컨디션이 별로이거나 혹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 일어난다. 나는 20대의 대부분을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 운동을 하며 보냈다.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적어도 아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정의를 추구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었다. 그러한 사역에 끌렸던 이유는 말씀이 분명하게 이를 가르친다는 점 외에도 하나님의 샬롬에 대한 열망과 비전 때문이었다. 샬롬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단어로 모든 것을 강렬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구속시키는 하나님의 평화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예배를 받으시고 인간이 사랑과 자비와 관용을 베풀고 구조적 불의가 타파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나라를 향한 소망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워 보였고 내 마음을 매료시켰다. 나는 노숙인들을 도왔고 몇몇 기독교 공동체에서 잠깐씩 지냈으며 교회에서 중상류층 신자들을 가난한 자들과 연결해주는 일도 했다. 도르시데이와 성 프란체스코의 삶과 글에 푹 빠졌고 가난한 이들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해외로 가고 싶었다. 나이가 들고 아내와 엄마가 된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빛나는 비전은 여전히 나를 강렬하게 사로잡는다. 그러나 내가 샬롬의 아름다움이나 세상 속으로 침투하는 그리스도의 평화 사역과 같은 큰 이념을 표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종종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소한 다툼과 논쟁을 온종일 벌이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나는 남편에게 고함을 지르는 평화주의자다. 워터딥 밴드의 어떤 노래는 이렇게 시작한다. 너는 전쟁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그런데 너 자신의 평화로운 시간은 어디 있니? 나는 정의와 진리라는 큰 이념에 사로잡힐 수는 있어도 정작 주변에 친절한 용서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작은 기회들은 소홀히 여긴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에서 선임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후배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지 지도한다.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등한시한 채 가장 어렵고 영적인 의무에만 마음쓰게 하거라. 명백한 것을 무서워하며 소홀히 여기는 인간의 특성은 정말 쓸모가 있지. 그걸 더 강화시키거라. 그는 이어서 말한다. 내가 맡은 환자 중에는 아내나 아들의 영혼을 위해서는 열렬한 기도를 쏟아 놓다가도 진짜 아내와 아들에게는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곧바로 욕설과 폭력을 서슴지 않는 무척 길이 잘 든 인간들이 있었다. 스크루테이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이들처럼 나 역시 자주 명백한 사실을 간과하고 가장 가까운 이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도 세상을 위한 급진적 사랑을 부르짖는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선교를 추구하는 일은 내가 있는 곳, 나의 집, 나의 동네, 나의 교회에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나는 조금씩 깨닫고 있다. 일요일 아침 교회에서 우리는 성찬식 직전 평화의 인사를 나눈다. 내가 방문했던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이 시간은 무질서하게 보였다. 성도들을 마주보면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평화, 안녕하세요, 저는 짐이라고 합니다 라는 말을 건넨다. 아이들은 예배당 안을 뛰어다닌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눈다. 시끄럽다. 회중이 예배당 여기저기를 걸어다닌다. 사교성 강한 사람들은 웃으며 돌아다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그저 이 시간이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며 어색하게 자리를 옮겨 다닌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순서는 설교와 성찬식 사이, 말씀과 성례전 딱 중간에 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난 뒤, 그리고 심오한 신비를 담고 있는 거룩한 양식을 먹기 전 우리는 잠시 멈추고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해준다. 이러한 타이밍은 실수가 아니며 예전 계획을 엉망으로 세운 탓도 아니다. 사람들에게 다리를 펴고 화장실에 다녀올 시간을 주기 위해 포함시킨 것도 아니다.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순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데는 신학적 이유가 있다. 성찬식으로 나오기 전,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기 전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능동적으로 평화를 전한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때만 평화의 왕자인 그분의 식탁에 나아갈 수 있는 실제를 예전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이러한 실천은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의 초기 기독교 형제 자매들은 악수를 하거나 어색하게 살짝 껴안는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 입을 맞추었다. 기독교 예배의 일부였고 이는 부분적으로 식사 전 입을 맞춤으로써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의 유대 관습에서 온 실천이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인사가 단순히 형식이 아닌 실제적 화해의 시간이 되기를 바랐고 그리하여 3세기 동방교회에서는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한 부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중 이웃에게 여전히 꺼리낌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외칠 정도였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즉 제단에 나아가다가 형제가 자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가서 그 형제와 먼저 화목해야 한다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따라서 평화의 양식을 먹기 전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에게 평화를 전한다. 존어성과 나는 한 번 이상은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에 밖으로 나가 교회에 오는 도중 우리가 벌인 논쟁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다. 언젠가 개신교 목사인 내 친구는 나에게 말했다. 네 살짜리 내 딸이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그 아이 안에 특정한 세계관이 형성된다고 말이다. 아이는 평화를 전하는 것이 예배에서 핵심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이웃과 화평을 이룸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추구하는 것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를 실천하게 한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 내 딸은 평화를 이루는 자로 훈련받는 것이다. 평화의 인사를 건넬 때 우리는 어떻게 매일 선교적 신자로 살아갈지 시연한다. 20세기 성공의 수도사이자 사제인 돔 그레고리 득스는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지체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 전체를 표현하는 엄숙한 행위라고 썼다. 우리가 나누는 평화의 인사는 대부분 눈에 잘 띄는 작은 순간들을 통해 우리의 일상 안으로 들어온다. 우리 삶의 상수들이자 가구 같은 사람들, 부모님, 배우자, 아이들, 친구, 정맥주, 커피를 기다리며 수다를 떠는 바리스타, 부산스러운 아이를 데리고 우리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옆집 할아버지, 우리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밖에 잘 나오지 않는 옆집 할아버지를 사랑하고자 애쓰면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 일은 일어난다. 작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 안에서 우리는 일요일에 연습하는 평화의 인사 건네기를 재현한다. 아이에게 당근 조각을 집어줄 때 무시당한다고 느끼면서도 존어선에게 참을성 있게 반응할 때 나는 평생 그런 휴가를 갈 만한 형편이 안 될지언정 곧 휴가를 떠나는 친구를 진심으로 축하해 줄 때 그리스도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이라는 인사는 실제적 예로 드러난다. 이름 없고 그 자체로 눈에 잘 띄지도 않는 평범한 사랑이 바로 땅 위에 존재하는 평화의 실체이며 일상에서 통용되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때로 샬롬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큰 이념을 평범한 일상의 기본 요소라 분리시킨다.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사회의 정의와 가족적 가치 간에 거짓된 이분법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기독교 예배는 우리에게 평화란 집에서 자라나며 가정과 교회와 동네에서 일과 속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일상적 평화의 습관 혹은 불화의 습관은 우리가 사는 도시로 흘러나와 평화의 문화 혹은 불화의 문화를 만들어낸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속한 작은 영역의 평화가 우리의 도시, 국가, 세상이라는 더 넓은 규모의 평화와 뗄 수 없는 관계로 서로 묶여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화를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영국 노예 폐지론자 윌리엄 윌버포스의 일생을 그린 영화다. 나는 윌버포스의 주변 공동체가 이 영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다. 영화는 노예 폐지 운동의 공동체가 가담하는 모습을 몽타주로 보여준다. 노예 무역의 참혹함을 이웃에 전하는 사람들, 어떤 노예의 회고록을 읽기 위해 길게 줄 선 사람들, 노예 노동으로 추산 설탕은 팔지 않는다고 창문에 써붙인 가게 주인, 극적인 순간에 윌리엄 포스는 노예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의회 바닥을 가득 메울 만큼의 청원서를 펼쳐놓는다. 물론 윌리엄 포스가 중심 역할을 했지만 어떤 칭찬도 듣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평범하기 그지없는 이름 없는 수많은 성자들이 그 의미가 막중한 일상의 작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윌버 포스는 그 일을 결코 이루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에 충격을 받는다. 소수의 영웅이 아닌 수없이 많은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덕분에 노예 제도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법으로 금지될 수 있었다. 그들의 작은 선택이 조그만 불빛을 연이어 밝혔고 하나님은 어둠을 이기는 데 그 불빛을 사용하셨다. 역사의 마지막에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테고 끝없이 펼쳐진 청원서처럼 작은 선택을 통해 억압을 종결시킨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정의를 향한 작은 선택을 하고 공정무역 제품을 사고 쌓아두는 대신 주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의견이 맞지 않는 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물고기와 빵처럼 이러한 일상의 일들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풍성하게 불리신다. 그분은 작은 것에서 혁명적 이야기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설탕 없이 차를 파는 가게 주인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다. 우리 집 별채에 새들어 사는 스티브는 우리 이웃이자 우리의 친한 친구다. 그는 내가 아는 사람 중 구약의 선지자를 가장 많이 닮았다. 그는 농부인데 말하자면 농부 선지자다. 도전적이고 죄를 고발하고 열정적이다. 누군가는 그를 약간 이상한 사람이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는 맥주를 마시면서 사회 부조리를 역설하거나 거미 유충의 신학적 중요성을 논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그런 점을 좋아한다. 스티브는 노숙인을 사랑하고 돕는 창세기 동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그는 우리 도시의 노숙인들과 함께 야채를 키우고 땅뿐 아니라 소망을 함께 경작하며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를 일구며 하루를 보낸다. 스티븐의 하루는 나의 하루와 정말 달라 보인다. 하루 종일 그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느라 오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지필용 책상에 앉아 있거나 기저귀를 갈거나 아이가 바닥에 흘린 과자 부스러기를 쓸어 담는다. 스티븐은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피스메이커이며 그의 삶과 일은 중요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반면 나는 그저 곁가지에 불과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스티븐 옆에 살면서 나는 우리의 일상이 아주 유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둘 다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때로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인내심을 잃으며 평범함 속에서 반짝이는 소망의 순간을 맞이한다. 우리는 둘 다 일상의 삶과 일 가운데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스티븐의 일과 나의 일이 분리될 수 없음을 나는 조금씩 더 알아가는 중이다. 그에게는 남편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우리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따르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더 잘 사랑하는 친구인 우리가 말이다. 그에게는 오늘 남편과 말다툼하며 언성을 높인 것에 대해 존엄성과 사과하는 내가 필요하다. 그에게는 내가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스티븐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선지자로 있어주는 그가 필요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는 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지평선을 우리 집 현관 너머까지 지속적으로 넓혀주는 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자원봉사를 하도록 우리를 계속 초대해주는 그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방 반대편으로 콩을 던지는 것을 언짢아하지 않는 그가 필요하다. 지난주에 스티브는 시내에 있는 노숙인 쉼터로 우리를 초대했다. 내 딸이 노숙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보려고 할 때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었다. 왜 저 사람은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아이가 작은 소리로 물었다. 딸이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는 스티븐이 필요하다. 스티브는 나에게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종종 슬프고 참담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가난의 문제는 단순히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처음 말한 사람도 아마 그일 것이다. 가난의 문제는 공동체가 없는 것, 가족이나 친구와의 깊은 연대가 없는 것, 의지할 사람이 없는 것, 넘어졌을 때 잡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때로 나는 부족하지만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사랑하고자 애쓰는 나의 노력을 일종의 노숙인 방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본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법을 배우기를, 세상으로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한다. 이따금 스티븐과 조너성과 나는 밤에 현관 벤치에 둘러앉는다. 스티븐은 우리에게 그를 힘들게 하는 일과 우리 도시에 대한 그의 꿈과 열정을 말한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가 대학에서 학자들과 하는 일에 대해, 딸의 배변 훈련과 우리의 수면 부족에 대해 말한다. 현관 벤치에서 나누는 이 대화를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따르고 도시의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언젠가 스티븐이 나에게 말했다. 너랑 존어서는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나는 너희를 불안전하게 만들면 좋겠어. 그의 말은 우리가 너무 편안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그는 우리가 아이들, 주택담보대출, 가족 간의 즐거움 및 다툼이라는 우리만의 세계에 안주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우리가 더 큰 운동, 창차올 나라,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이자 소우주임을 잊지 않게 할 것이다. 솔직히 우리의 안락함에 대한 친구의 도전은 목에 가시 같다. 죄책감도 느낀다. 방해받는 느낌이다. 구약 선지자는 티파티에선 정말 별로다. 그러나 나에게는 내 친구가 필요하다. 평범함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 평범하고 지친 젊은 부부가 필요하다. 그는 우리를 불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선교적 삶 안에 머물고 내 앞에 놓인 작은 일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의 요청은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스티븐은 나에게 현실은 티파티가 아님을 일깨워준다. 사소하고 지치는 일 안에 갇혀있을 때 나는 내 가족과 공동체가 더 큰 선교의 일부임을 떠올려야 한다. 또한 내 작은 영역, 내 평범한 하루가 그 선교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매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게 건네는 평화의 인사들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 자라게 하고 계시는 것의 일부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시절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성경적으로 급진적 신자와 평범한 신자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기꺼이 급진적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부름받았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안정감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단조로운 일과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내라는 도전과 함께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와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것은 급진적 실천도 평범한 실천도 아닌 기독교적 실천이며, 우리 각자는 매일 그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현 상태의 미국적 삶에 지나치게 길들여져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선지자적 목소리가 필요하다. 급진적이면서도 안락함을 방해하는 우리의 구속자를 따르라고 도전하는 목소리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이를 양육하고 이웃을 돌보고 가계부를 정리하고 빨래를 하고 안정적이고도 너그러우며 성실하게 일상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평범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법을 또한 반드시 배워야 한다. 몇 달 후 스티븐이 결혼한다. 나의 친구이자 그리스도인의 가족으로서 나에게는 결혼 생활에서 평화를 이루는 그가 필요하다. 그의 결혼식 집례를 맡은 나는 그에게 노숙인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 열렬하게 그의 새로운 가정에서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면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는 삶의 행동 양식 가운데 아내를 대하는 방식이 그가 길에서 하는 사역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가 샬롬을 추구해야 할 방식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이것을 망쳤다. 남편 앞에서 인내심을 잃었다. 빈정거리며 말했다. 솔직히 평화 따위는 별 관심도 없었다. 20분가량 신경전을 벌인 후 우리는 항복한다. 내가 사과하고 그 역시 사과한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한다. 칼을 버리고 옆방으로 사과하러 갈 때면 꼭 죽을 것만 같다. 속이 쓰리다. 말다툼을 할 때마다 다시 칼을 주워들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계속 용서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아주 고단한 일이다. 분쟁과 분냄이 더 쉬워 보인다. 어쨌든 그 길은 더 짧지 않는가. 더 굴욕적이기도 하고 앤 라이트는 화해의 실천을 배우는 일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시작한다고 쓴다. 지구는 용서 학교다. 저녁 식탁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편안한 자세로 그것을 시도할 수 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 깨어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샬롬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언제나 용서와 화해를 포함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게 하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다. 오늘 부엌에서의 사소한 말다툼은 대수롭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깊이 남는 관계의 상처가 있고 심지어 상처를 받는 일이 패턴이 되기도 한다. 이렇듯 깊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용서와 화해에는 비용이 든다. 용서와 화해를 위해 시간을 쏟고 눈물을 뿌려가며 오랫동안 힘들게 몸부림쳐야 한다. 우리가 매주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건넬 때 실현하고 있는 진리는 때로 어려운 진리, 속이 쓰린 진리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그 중에는 곧 자신을 부인하게 될 이들의 발도 있었다. 이러한 화해 사역 근처이라도 미치려면 대가가 따른다. 그것은 저녁 식탁에서도 평안한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다.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를 베푸는 것, 즉 죄가를 따지지 않는 것은 보상과 억울함에 대한 그리고 자기 의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성공의 예전에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는 순서는 죄 고백과 면제 선언 다음에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떠올리고 나서 바로 이어진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니다. 우리의 용서와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용서에서 흘러나온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 사해 주신 엄청난 빚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해의 선물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과 더불어 화해를 주고받을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은 단순히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따르는 피스메이커의 평화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결코 값싼 평화가 아니다. 그것은 거닳기식 평화 혹은 잘못을 감추기 위해 덧바르는 평화가 아니다. 그럴싸하게 보이게끔 연기하고 상처를 부인하고 대립을 회피하는 평화가 아니다. 가식적이거나 불의를 간과하는 평화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참되며 어렵게 오는 평화, 진실을 말하고 정의를 추구하는 평화, 대가를 치르는 평화, 시간이 걸리는 평화다. 화해를 제안하는 평화다. 우리 힘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망친다. 주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정죄하고 손을 내밀기보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물러선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전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와 화해시키셨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신다. 그분은 도시의 거리에, 광야에, 농장에, 시골에, 그리고 내 부엌에서 평화를 이루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 자신과 서로와 지구와 화해시키신다. 하나님의 화해 사역은 삶의 모든 것 안으로, 우리의 일상 중 가장 작은 순간들 안으로 들어와 역사한다. 결국 일요일마다 행하는 이 실천, 평화의 인사 건네기는 기도다.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닌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의 화해자의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분의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은 신앙의 행위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성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내가 부엌에서 칼을 내려놓는 것이 이 세상의 우주적 평화와 연결되어 있음을 믿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삶을 통해 세상에 되고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천천히 회개를 통해 빚고 계심을 믿기 위해서는 신앙이 필요하다.